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기역절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봉독 시작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그런 제목으로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를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가?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성경을 주신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같은 의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에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무조건 믿으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 성질이라고 그랬습니까? 첫날에? 에? 도마 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마. 도마는 의심쟁이 도마가 아니고 확인주의자 도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마 성질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고 14절에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되신 말씀 그분은 누군가 하면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고 4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거든요. 근데, 우리 창세기 2장 24절, 25절,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옷을 입혔다고 하니까, 성경하고 다른 소리 하면은,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하는데 그관 씌웠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타르라는 말이거든요. 그 아타르라는 말은 둘러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내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어떻게 해서요?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빛으로 옷을 입히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빛으로 옷을 입혔다고 하는 그 부조와 선지자 아마 54페이지인가 그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페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빛으로 옷을 입히셨다는 그 말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시편 8편 5절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옷처럼 입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기 형상대로 지었는데,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에게 빛을 옷으로 입히셨다 하는 이 얘기는 이게 성경적으로 아주 딱 맞은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뭐한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 벌거벗은 줄 알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었습니까? 빛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빛이. 이 우리와 같은 이런 옷을 안 입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할 때에 그 말은 바로 이런 옷안 입었단 말이거든요. 이런 옷을 안 입었지만은 부끄러운 줄 몰랐던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확 둘러싸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여요? 빛이 보여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벌거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 하는 얘기는 무엇이 떠나버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 그 생명이 떠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이 사람들에게서 사라져버리니까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빛이. 이 사람들이 생명이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었는데, 그들에게 빛이 옷처럼 환하게 보이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인데, 선악과를 먹자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생명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죠. 이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형상대로 창조해서 영생하도록 한 사람이 탁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기분 좋겠습니까? 예, 기분 좋지 않죠. 그러니 사람들도 말입니다. 이 그림 하나, 그림, 화가도 그렇고, 음악가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말입니다. 자기가 뭘 하나 해서 참, 아, 이거 명작이다. 그렇게 된 것은 얼마나 아낍니까? 그렇죠? 그이 프랑스 혁명사를 쓴 영국의 유명한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사를 썼는데요. 잘 썼어요. 근데 이걸 자기 프랑스의 친구에게 원고 잘 한번 읽어보고 의견을 말해달라고 원고 뭉치를 보냈거든요. 요새 같으면 컴퓨터 쳐가지고서 이메일로 싹 보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건 종이에서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참 친구 칼라일이 보낸 그걸 받아가지고, 겨울이었어요, 겨울. 받아가지고서 참 이 거실 난로 앞에 가지고 그걸 읽었는데요. 그게 이제 꾸깃꾸깃 꾸겨져 있어요. 막 하도 여러분 들으셨다, 놓았다. 그래서 사람이 만져가지고요. 그 이제 놓고 잠시 어디를 갔어요. 근데 하녀가요. 겨울인데. 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니 난로에 불이 꺼졌거든요. 주인은 어디 가고 없고, 예, 추운데. 그러니까 난로에 불을 피워야 되겠는데 보니까 꾸깃꾸깃 종이 뭉치가 이만큼 그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홀딱 떼어버렸어요. 아, 이 칼라일이요. 얼마나 그 얘기, 이 주인이 이거 칼라일한테 무슨 소리 해요, 지금? 예? 아,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도리가 없죠. 사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칼라일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것만 내버려야 되겠어요. 다시 써야 되겠어요. 평생의 역작인데. 다시 써야죠. 다시 써야죠. 그래서 칼라일이 그 다시 썼어요. 그게 아주 명작입니다. 세계의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보면 안 되는 고전이에요. 프랑스에 대해 서양사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자기 원고를 써가지고 그렇게 없어져도 그게 아까웠어. 다시 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운 그 사람 만들었는데, 아이, 선악과 먹고 홀딱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원이고 하나님의 성질이고 사랑이고 그래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도록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그거 누구도 그말 들었을까요? 사단도 그말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면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식은, 자기 말 자기가 먹어버린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그런데 죽이기도 해야 되고, 뭐 하기도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하나도 그둘 중에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루시퍼가 이 사단이 온 우주에 무시라고 떠들고 다니겠어요? 에이,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래. 전능하지 않아.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야. 그러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 우주 세계의 천사들이나 모든 존재들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 증명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도 해결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살려주시기도 해야 되겠어요. 이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구주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구주거든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를 이 신약성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담은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은 자기 후손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무슨 아이예요? 생명이 없는 아이예요. 다시 말하면 옷을 입지 못한 아이예요. 빛의 옷을 입지 못하는 아이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형수인데 집행 날짜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수입니다. 다만 집행 날짜를 모를 뿐입니다.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대로 두면은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이 말씀드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 세상의 구주가 오려고 하면은 아담의 죽은 그 죽음을 처리하고 아담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려고 하면은 누구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되겠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무엇이니까?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니까. 그러니까 구주는 누구에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자에게,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만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후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인데, 여자의 씨로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씨를 누구에게 주었는데요? 남자에게 주었어요. 여자에게는 씨를 안 줬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씨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그 씨를 썩어질 씨가 됐다고 그랬어요. 썩어질 씨. 그래서 모두 다 썩어질 씨고 그것이 썩게 되어서 폭삭 썩어버리면 그때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씨로 오는 것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한 씨를 보내는 거예요? 여자에게 한 씨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는 생명은 사망에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생명으로 오실 분은 누구 없이 누구에게 태어나는 사람이라야 된다. 남자와 상관없이 이왜 이래?
그 밑에를 잡지 마시고 마이크만 잡으세요.
남자 없이 순결한 남자를 경험한 일이 전혀 없는 여자에게서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남자 없는 순결한 처녀에게서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녀에게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그분도 누구 안에서 죽은 자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아담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분은 남자와 상관없는 순결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데?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무엇이었어요? 생명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남자와 상관없이 순결한 처녀에게 생명 자체이신 당신 자신이 무엇이 되어서? 생명의 씨가 되어서 잉태하여 사람이 되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처음에 아담에게 입혀놓았던 빛, 생명의 빛이 환하게 난 것처럼 생명 자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주셨어요? 순결한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생명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간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들이라도 자기가 구주라고 얘기할 때에는 누구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결코 무엇이 아닙니까? 구주가 아니죠. 무엇이 아니에요, 또? 그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그러니까 그분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런데 왜 아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언제 아들이 됐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언제 아들이 됐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분이 언제 아들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분이 언제 아들이 됐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삼위일체 동등하신 한 여호와 신성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 하실 때? 주실 때 그분을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무슨 신분으로 주신 거예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들로 믿는 사람은 그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3절에는 무슨 말씀 있는 거 하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거니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인데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네가 영생이 있다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생명 자체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처녀에게 잉태하여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하여 세상에 사람 되어서 오시되 누구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은 그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로부터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이 얘기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우리 인간 부모님을 갖다가 아버지, 어머니 부르잖아요. 아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내 생명은 예수 안에서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부터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무슨 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지. 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나한테 이 얘기 들은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아빠 아빠 하는 거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가 누구 얘기한지 여러분 아시죠? 내 이름 닮은 사람 말이에요. 예? 그 사람 이 얘기 저한테 듣고 갔어요. 그 듣고 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엉뚱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는 친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증명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증명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이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생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침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 11절, 12절에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다 생명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우리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현실이 되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요,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생명으로 힘있게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비록 육신의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함으로 영육간에 치료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